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판문점에서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를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리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 등과 함께 오후 5시부터 15분 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허 통일부 차관,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등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기대했던 북한 측의 조문단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아름다운 친서를 수령했다고 밝히고 친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따뜻하고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어느 시점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내 정부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결정에 따라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다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주둔병력 1,000명을 추가한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의회 전문지 더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폴란드에 대한 미군 증파가 양국 군사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여는 중대한 조치라면서 동시에 나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한 지난 2014년부터 폴란드에 4천여 병력을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 병력의 영구 주둔을 요구해왔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백악관을 방문해서 미군 주둔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가 오늘 예정했던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입법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관련 회의 소집 연기를 발표하고 의장이 향후 일정을 의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홍콩 입법회는 오늘 오전 11시 범죄인도 조례 개정안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20일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심의 강행 방침을 일단 접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은 오늘 아침 입법회 청사 주변을 비롯한 도심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입법회 주변에 모인 시위대 5천여 명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시내 주요 상점 수백 곳이 동맹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액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스티븐 로 홍콩 경찰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즉시 해산을 시위대에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란을 공식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테헤란 도착 직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 뒤 저녁에는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면담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출발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중동에서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어 우려한다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 개최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물론 편지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시점이 전날인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Well, it could happen, but I want to bring it further down the line. Look, in the meantime, he's kept his word. There's no nuclear testing. There's no larg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핵실험이 없고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매우 짧은 단거리였을 뿐이라며 단지 단거리를 시험한 것으로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약속을 지켰고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And I'll say it again.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and he'll be there. I think that North Korea under his leadership, but North
북한에겐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거듭 강조한 뒤 이런 점을 누구보다 더 잘 느끼는 건 김정은이라며 그가 이해하고 있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내용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 체제 아래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행정부와 상관이 없는 일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 개최가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아직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압박 캠페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북한의 결심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re,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I mean, it's really Kim Jong-un holds the key.
볼튼 보좌관은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북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물론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이 진정으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준비된다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 그들이 일정을 잡기 원하는 어느 때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in defiance of a lot of the conventional wisdom, has held two summit meetings with Kim Jong-un. He's given him.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에게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미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훌륭한 경제적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을 열어두었고 그들 북한이 해야 할 전부는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말한 건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hat they've said was that they're not going to test ballistic missiles.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은 다른 많은 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전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튼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자신이 2006년 첫 대북 결의의 작성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이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 국무부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맺은 4개 합의 사항을 모두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비핵화의 진전이 없어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협상 상대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안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요구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모든 약속에 대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완전한 비핵화,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 미군 유해 발굴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항 가운데 3번 항인 비핵화를 첫 번째로 명시하고 4번 항인 유해 발굴까지 동시적 병행적 추진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 주목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가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맞교환 방안 등을 제시하며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우리의 전 세계 파트너들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데 일치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가 보내드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년간의 미북 간 만남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1년 전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역사적인 미북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새 출발을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Really fantastic meeting. A lot of progress. Really very positive. I think better than anybody could have expected.
싱가포르 회담이 굉장한 만남이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그 누가 예상한 것보다 더 괜찮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며 곳곳에서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첫 번째 불협화음은 회담이 열린 다음 달 바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떠난 직후 북한이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맹비난한 겁니다. 미북 관계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7월 12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며 이를 잠재웠습니다. 이후 진전되는가 싶던 관계는 머지않아 다시 삐그덕거렸습니다. 8월 23일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임명 발표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알렸는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한 발 나아가면 또다시 뒤로 가는 양측의 제자리 걸음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9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평양 방문 요청을 받은 뒤 10월 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어 11월 5일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을 발표했는데 이틀 뒤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엇박자가 계속되는 양측의 실무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화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9년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며 2차 정상회담을 예고했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조만간 다시 만남이 있을 것이며 김 위원장과 자신 둘 다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의 발언 이후 1월 18일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연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또다시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을 발표했고 두 정상은 2월 27일 약 8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다시 마주앉았지만 비핵화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접근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협상 결렬 이후 양국은 상대방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겼고 미북 관계 역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협상 상대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양측의 대화가 사실상 끊긴 가운데 김 위원장은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를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비핵화 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5월 4일과 9일 각각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미사일에 불과하다며 대화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을 앞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미국과 북한의 불신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 보도. 내일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는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2일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북 정상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이렇게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 간에 따뜻한 친서들을 교환하고 있고 그 친서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와 변함없는 대화의 의지가 표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 문제는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미북이 친서를 교환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친서 역시 사전부터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고 전달됐다는 점과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을 때도 양국 정상들의 친서가 교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마침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미북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같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피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미국 정상의 결단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나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 남쪽 땅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군사적 적대 행위를 멈출 것을 합의했고 비무장지대의 초소를 철수하고 유해 발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언제든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남과 북 유엔사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남쪽 구역부터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노르웨이처럼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의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지역 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패트릭 샤나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달 말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샤나한 대행은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선박 사진을 포착한 증거 사진을 중국 측에 제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31일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선물이라며 사진첩 한 권을 건넸습니다. 32쪽으로 된 책자에는 북한 선박이 중국 연안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유류 거래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 등이 담겼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VOA의 요청에 추가할 것이 없다고 답해 사실상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은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책자에는 사진이 찍힌 일시와 장소, 상황 등이 명시됐으며 북한이 중국 근해에서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2018년 6월 7일 찍힌 사진에는 북한 인공기를 개항한 유조선 금운선 3호와 파나마 깃발에 단 유조선이 호수 등을 연결한 채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선박은 지난해 10월 선박 간 불법 환적 혐의로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당시 웨이 부장에게 중국 해안에서의 유엔 제재 이행은 미국과 중국군 당국의 잠재적인 협력과 공조 분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진첩 전달은 셰너엔 대행이 고안한 것으로 책자에 들어가는 사진과 정보를 기밀 해제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첩을 건네받은 웨이 부장은 당시 논란 기색으로 이를 받아들고는 동석한 참모에게 곧바로 넘겨줬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미중 국방장관 회동 다음 날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과 함께 북한의 해상 환적 근절 등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지난달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 과정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 지원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신속 대응 선단의 편성도 예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10일 각국 언론과 전화회의를 열고 해안경비대 소속 버솔프 경비함의 활동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페이건 사령관은 버솔프함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미 해군 칠함대와 인도태평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 대북 제재 작전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솔프함은 지난 3월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한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페이건 중장은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버솔프함의 지원은 규범과 질서에 기초한 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를 압류한 데 대해선 법무부 등 미 연방정부 핵심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선박과 선원, 예인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focused on safety of the crew, safety of the vessel and ensuring that the tow and the
페이건 중장은 와이즈 어니스토가 실은 북한산 석탄을 압류하지 않고 다른 배로 하역하도록 한 데 대해선 여러 정부 기관들의 결정이었다며 화물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But I have to confess, I have not followed what ended up happening with the cargo.
한편 페이건 중장은 오는 8월 두 척의 국가안보 관련 최신 쾌속정의 취역과 함께 호놀룰루와 괌에 각각 세 척의 신속 대응 쾌속정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규범과 질서에 기초한 태평양을 만들고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사령관은 로키 산맥부터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르는 태평양 지역 모든 해안경비대의 작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이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언론 성명을 통해 폼페오 장관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와 스리랑카, 일본, 한국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통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넓히고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도 뉴딜리에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야심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자이샤르 샹카르 외무장관과 회동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스리랑카 콜롬보로 이동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 근거한 미국과 스리랑카의 협력에 대한 유망한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후 폼페오 장관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회담을 배석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조율하고 북한과 다른 공통된 도전을 향한 연합된 접근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삼각동맹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방문하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개성공단 대표단이 미 연방 하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주관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은 비핵화 합의 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11일 의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설명회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 앞선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등 자신이 지지하는 부분적 비핵화 등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에 관한 우려도 현재로선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뿐 아니라 북한을 관통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철도 연결 사업도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선결돼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디 추 민주당 하원 의원도 셔먼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무기 개발 때문에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추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개성공단을 운영하며 북한으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해 듣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공단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이날 의원들을 상대로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공단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은 대북제재 강화법상 제재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자원 활용과 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며 미국이 공단 사업에 진출한다면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가 평화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참석자는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주디 추 하원 의원, 앤디 김 하원 의원 3명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들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느라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설명회 종료 무렵 참석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우려가 해소됐는지 논평할 수 없다면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한동맹을 지지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10일 공개됐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 8,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meet that threat, that's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we can send to North Korea.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영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이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행정부의 승인이 더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방북 신청서는 신속히 처리되고 있지만 물품을 반입할 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3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8일 미국으로 돌아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CFK의 하이든 린튼 대표는 북한으로 출발하기 직전 가까스로 미 행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모든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given special validation, but the timing has not been able. We haven't been able to work.
린튼 대표는 11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출국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북한의 활동에 필요한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 OPEC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4년간 대북 지원 활동을 벌여온 린튼 대표는 국무부의 방북 승인 속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빨라져 올해 들어 4월과 5월 잇따라 북한에 다녀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 물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승인은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미국 친우봉사회 AFSC의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은 행사 후 BOA에 북한 방문 비자는 받았지만 다른 여러 절차에 가로막혀 올해 방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That we've been slowly working our way through. We finally got our approval the Friday. We finally got our OFAC license that would allow us to do the work.
야스퍼 지부장은 농작물 재배법 교육에 필수적인 플라스틱 모판을 예로 들며 방북 시 반입해야 하는데 미 행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에 포함돼 제때 전달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모내기 시기에 맞춰 북한에 모판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의료품 반입을 승인했더라도 금속 재질이 포함된 주사 바늘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지원품 가운데 하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적 지원단체들은 BOA에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복잡한 규정이 많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PEC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별도로 거쳐야 해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지원단체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3차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대표들은 앞서 비건 대표와의 만남에서 북한 여행 제한 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면담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북 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3월 방북했던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렌달 스파도니 동부가 담당 고문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 북한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북한 측의 지원 물자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지원 혜택 계층을 언급할 수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one point when we couldn't even talk about monitoring in North Korea. I mean, monitoring was considered to be a spy.
스파도니 고문은 이어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북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기간 북한과 관계를 맺고 대북 지원과 관련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기금 신청 목록에 오를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미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와 가장 이른 날짜에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가 지난 2017년 재지정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들은 이 기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이 밝힌 대로 이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9월 13일로 불과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만약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이때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신청일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보상금은 테러 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낸 기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목록에는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벼의 가족들의 이름도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원벼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피해 기금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테러 희생자 기금 있죠. 결국은 이제 그걸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이 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목사의 아들 김한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 공격에 희생된 미국인의 가족 등도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2019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남북한 여자 심판들이 4년 만에 다시 한조로 심판을 맡아 활약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인 리향옥 주심은 FIFA와의 인터뷰에서 축구선수로 뛸 때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꼈다며 심판으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홈페이지에서 남북한 출신 심판들이 10일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월드컵 2조 캐나다와 카메룬의 경기에 한조로 호흡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주심은 북한의 리양옥 심판, 1부심은 북한의 홍금녀 심판, 2부심은 한국의 김경민 심판이 각각 맡았다는 겁니다. FIFA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회 3, 4위 전인 독일과 잉글랜드전에서도 각각 주심과 부심을 맡았었습니다. 4년 만에 남북한 심판들이 다시 한 경기에서 호흡을 맞춰 경기를 진행한 겁니다. FIFA는 이번 프랑스 여자 월드컵 주심 26명 가운데 북한의 리양옥 심판이, 부심 47명 가운데 북한의 홍금녀 심판과 남한의 김경민, 이슬기 심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FIFA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리양옥 주심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77년생인 그가 선수로서 월드컵 2회, 심판으로서 이번 대회까지 두 번 참가한다고 소개했었습니다. 리 심판은 FIF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999년과 2003년 여자 월드컵에 선수로 출전했을 때 여자 심판들을 보고 놀랐다며 주로 남자 심판들만 봐왔기 때문에 아주 흥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은퇴 후 FIFA 국제 심판이 됐다는 겁니다. 리양옥 심판은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선수가 되는 게 나의 모든 세상이었고 경기할 때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꼈다며, 그러나 심판으로서는 선수들의 흥분과 감정을 인지할 수 있고 관중들의 느낌을 느낄 수 있어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남북한 심판들의 관계나 소통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FIFA에 따르면 북한은 최광현과 조일진 등 남자 주심 4명과 부심 6명, 여성은 리양옥 등 주심 4명과 부심 4명 등 총 18명의 국제축구심판과 1명의 풋살 심판이 있습니다. 한국은 남자 주심 7명과 부심 9명, 여자는 주심 4명과 부심 4명 등 24명과 풋살 3명이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를 취재해온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양의 화려한 외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현지 취재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을 10번 넘게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집중 취재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I mean, in some ways it stayed exactly the same. As a journalist, it's still just as difficult as it always wa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기자들에게 있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기 원하는 진열장 같은 도시인 평양은 매우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고 볼링장,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또 평양의 일부 지역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권을 지지하는 특권층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지지층의 삶을 개선하려 했고 특히 자신의 나이 또래인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쓰신 기사에서는 평양을 미국 맨해튼에 빗대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왜 국제사회가 이 단어에 반응했을까요?
I can't take the credit for that word. I did not coin it. I just reprinted it. It's called Pyeonghaetun by
제가 공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신문에 소개했을 뿐이니까요. 평양에 사는 외교관들과 서방인들이 평해튼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목을 끈 이유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북한의 수도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한 단어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화려해졌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평양 주민들은 돈을 쉽게 빨리 벌고 돈 많은 자본가의 삶을 누리고 있죠. 물론 맨하튼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한 번은 제가 대동강 남쪽에 서서 북쪽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감시원이 제게 두바이 같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두바이를 가봤냐고 물었는데요. 그 감시원은 중국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을 두바이에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파이필드 지국장님은 또 2016년에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생방송을 했습니다. 외신의 취재를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 당국에 항의하는 행동이었습니까?
No, it wasn't a protest. But having sai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very puzzled and did not realize what I was doing. So
항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할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죠. 북한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대했던 2016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는 그 해에 북한의 제 전화기와 심카드를 처음으로 가지고 갔죠. 과연 생방송이 되는지 시험적으로 시도했는데 3G 신호가 충분히 강력한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37층에 있던 제 호텔 방이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북한을 비춰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채팅장에는 너무 위험하다. 살아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북한 정부가 허락한 장소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뒤늦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저를 영상으로 찍는 줄 알았나 봐요.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취재하러 평양을 방문한 서방 기자들은 북한의 통제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소수 외국 기자들을 초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역시 방사능 측정기구를 압수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했죠. 반면 미국 CNN 방송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들이나 고위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단독 인터뷰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정권이 서방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ey have maybe gotten a little more tactical in the way they engage with the media and the way they try to spin things.
북한은 언론과 관계를 맺고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 좀 더 전술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미한 변화죠. 북한이 갑자기 지혜로워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론에 좋은 기사를 내길 원한다면 공장이나 병원에 기자 13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쓸만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좀 더 슬기로웠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견학들을 기획했겠죠.
파이필드 지국장이 집필한 김정은 위원장 평전 마지막 계승자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다룬 다른 책들과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I think there's no book in English about Kim Jong-un so far. I mean, there have been books in Korean and in Japanese.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이 출간됐고 영어로는 처음입니다. 제 책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어떻게 그가 지금의 인물이 됐는지를 포괄적이고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무에 매우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또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병진 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는데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와 이모부 리강 씨를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They talked to me because at that time the uncle in particular, Ri Gang, he was trying to get back into North Korea's good.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씨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양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죠. 리강 씨는 자신이 북한을 잘 알고 미국에도 20년이나 거주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인 고영숙 씨는 남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인터뷰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범한 아이로 묘사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농구를 좋아했고 숙제를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비춰보면 김정은은 물론 응석받이였지만 꽤 평범했고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북한을 취재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도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얼마나 다른가요?
Yes, of course, there's a lot of difference. I think in South Korea, there is a better understanding in a way because of the shared language and the shared history.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중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극과 극을 달리죠.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 사안도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이 피상적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셨는데 취재 대상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독특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Yeah, and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stay detached, like when you're talking to.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심히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끔찍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전혀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제 자신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에 두고 떠나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가장 제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기자로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취재한 내용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이 기사에 투영됐을 때 독자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근접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베이징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의 캘리포니아 공과 대학 편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29년 6월 12일 안네의 일기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안네의 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독일 나치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쓴 일기장으로 사춘기 소녀가 바라본 전쟁의 실상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안네의 일기 첫 장은 1942년 6월 12일, 이날은 안네의 13번째 생일로 시작합니다. 이 일기장은 안네의 부모님이 주신 13번째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는 2년이 조금 지난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안네의 가족은 독일 당국에 발각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안네는 1945년 3월 장티푸스로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발견된 안내의 일기장은 책으로 출간되고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소녀의 인생을 담은 안내의 일기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2일 영화 로마의 휴일로 유명한 미국의 미남 배우 그레고리 팩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을 거둡니다. 191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팩은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레고리 팩은 대학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1942년 더 모닝스타라는 연극으로 브로드웨이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1944년 영화 영광의 날들로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팩은 아카데미상 후보로 5번이나 지명됐으며 영화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남부 소도시의 한 변호사 역을 맡아 예민하면서도 강력한 연기력을 구사함으로써 최고 남자 배우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레고리 팩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반전 시위에 앞장서며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 영화연구소 초대 회장과 미국 암협회 회장 등을 지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친 그레고리 팩. 그는 2003년 6월 12일 87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